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1978년에 납치당한 다나카 미노루 씨와 1980년에 납치당한 하라 다다아키 씨가 생일을 맞이합니다. 올해로 다나카 씨는 59살, 하라 씨는 72살이 됩니다. 그럼 이번 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소식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대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한국 시간에는 납치 피해자 하라 다다아키 씨의 고향 나가사키를 노래한 우찌야마다 히로시와 쿨5의 나가사키에는 오늘도 비가 내렸다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겠습니다. 7월 28일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즈미 선생님하고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6자회담의 비공식 외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외상회담의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예, 물론 성과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먼저 좀 처음으로 이번 그런 6개 나라들의 좀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만나고 좀 협의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성과이다, 그런 식으로 좀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그 육사회담에서 좀 합의가 되었던 외상회담이라는 것이 중국 특권에서 개최해야 된다, 그런 것이 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지역 포럼이라는 그런 회의가 있는 기회를 좀 잡아서 개최된 그런 외상회담이기 때문에 비공식이라고 좀 물론 불렀습니다만은 사실상 원래 우리가 상상했던 산태했던 외상회담과 좀 다른 성격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외상회담 시간도 한 시간 정도만 좀 이야기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나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기서도 명백하게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원래 외상회담이라면은 하기 전에 육사회담에 좀 수석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좀 실무적인 그런 회담을 하다가 그 후에 외상회담을 좀 하려고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대표가 싱가포르에 수석 대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석 대표자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아도 역시 이 비건식으로 좀 하는 것이고 막 큰 성과로 좀 원래 좀 그 상대하지 않은 그런 그 회담이었다. 그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막 그러나 지금 좀 제일 큰 문제라는 그런 검증 그 메커니즘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는 것이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 지금 시기에 있고 아직은 좀 북조선 쪽에서는 그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상태화해서 막 대선전대로 빨리 이런 그 검증 메커니즘 좀 만들 때 필요하는 검증의 그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좀 필요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좀 높은 차원에서 외상급에서 합의가 된 것이 역시 성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점이 되어 있는 그 검증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 같습니까?
예, 역시 검증 자체를 좀 실현돼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막 그 전에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증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막 근데 아직은 좀 북조선 쪽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없는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그 8월 12일을 막 계기로 그 북조선을 좀 대론적 국가 지명해서 좀 해제할까 그런 좀 지금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반드시 북조선 쪽에서는 그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그 이런 검증 그 수단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막 지금 그런 것이 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좀 실현될까 말까가 좀 주목할 그런 그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외상회담에서 일조 관계 특히 그 납치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예, 막 이번 그 외상회담은 좀 그 잡아서 우리 이 고무라 외상한테서 좀 그 현안들을 좀 그 해결해 가지고 일조 관계를 좀 전진시켜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이 북조선 박위충 그 외상도 그 동의하겠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막 그러니까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가까운 시기에 일조 회담 그 시작할까 말까가 지금 지목하는 바 같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소식입니다. 홋카이도 도야코 서밋에서는 주요 의제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온난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지구 환경을 실현하자고 각국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지지난주부터 3회에 걸쳐 일본이 노력하고 있는 온난화 대책을 비롯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 이 분야의 1인자인 게이오대학 환경정보학부의 하마나카 히로노리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공헌에 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この地球温暖化問題に具体的に取り組むためにちょうど10年少し前なんですが日本の京都で大きな会議が
정확히 10년쯤 전에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을 위한 대규모 회의가 일본 교토에서 열렸는데 이 유엔 회의에서 교토 의정서라는 새로운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이 교토 의정서에서 일본은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1990년 수준과 비교해 6% 줄인다는 목표치를 설정한 것인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기한은 2010년을 중심으로 5년 동안이며 구체적으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이후 일본 정부와 산업계 등은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세계 각국이 힘을 모아 노력하는 데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솔선해서 감축 의무를 이행해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과감히 방향을 선회하는 다시 말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현재 경제발전이 한창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들이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발 도상국의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지구촌 전체의 온난화 대책은 그 효과를 쉽게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폐기물을 줄이거나 재사용 혹은 재생을 통해서 플라스틱이나 종이와 같은 소재로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소위 3R 기술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기술의 활용은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술을 현재 경제 발전이 한창인 나라들에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은 역시 사람이 중요하니까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실제로 보급돼서 개발 도상국에서 널리 사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따라서 이를 위한 각종 규제 마련과 경제적인 기반 정비, 또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쉽게 만든 환경 조성까지 포함해 일본은 이와 관련된 정책 운영과 추진 방식, 노하우 등과 같은 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올해 초에 이런 온난화 문제를 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공헌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쿨 얼스 파트너십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 이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쿨 얼스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는 지구 온난화로 지구 전체가 뜨겁게 달궈지는 현상에 대해 지구를 차갑게 식히자는 뜻으로 지구 온난화의 진행을 막자는 것입니다. 차갑게 식힌다는 의미에서 쿨 얼스라고 표현한 거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손을 맞잡고 서로 협력하며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대라는 뜻을 담아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몇몇 나라와 협의해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후반기 무렵부터는 아마도 이런 형태의 일본의 새로운 국제사회 공헌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온난화 대책을 비롯한 지구 환경 문제에 관해 하마나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홋카이도 도야코 서미트에서는 지구촌 차원에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쾌적한 지구 환경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에 대한 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번 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 가운데 특히 일본과 북조선 간의 교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이번 주에는 2002년 9월에 열린 제1차 1조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동향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1차 1조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다뤄졌습니까?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제1차 1조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랫동안 부인해온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들은 납치 피해자 5명의 생존과 8명의 사망, 그리고 1명은 북조선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를 이미 처벌했다고 주장했으며 재발 방지와 가족 상봉, 그리고 귀국을 위한 편의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전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계속적인 조사와 생존자의 귀국,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후 일본 정보조사단을 파견해 2002년 10월 15일 납치 피해자 5명이 귀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제1차 1조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납치 피해자 5명의 귀국은 실현됐으나 그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은 북조선에 그대로 남겨두게 되어 이들 가족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 일정을 확정짓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생사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들에 관한 북조선 측의 주장은 그 정보가 부족한 데다가 내용 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돼 의심할 점이 많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두 나라 간의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모든 기회를 동원해 북조선 측에 대해 납치 피해자 가족의 귀국과 생사가 불분명한 피해자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 측은 5명의 납치 피해자를 우선 북조선에 되돌려 보내는 것이 선결 과제이며 진상규명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2004년 5월에 열린 제2차 1조 정상회담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1차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2차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지인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1978년 8월 가고시마현 후키야게하마에서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함께 납치당했습니다. 루미코 씨는 당시 24살로 회사원이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 회사 동료였던 구타마 에츠코 씨의 메시지입니다.
루미짱, 聞こえてますか? 에츠코다요. 루미짱도 아예なくなってもう 30년という
루미코, 듣고 있니? 에츠코야. 루미코를 못 만나게 된 지 벌써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 신문을 통해서 루미코가 이치카와 씨와 함께 후키야게 하마에서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믿기지가 않아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후키야게 하마까지 가서 두 사람을 찾아다녔어. 남겨진 차 안에서 루미코가 즐겨 쓰던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나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 왜 하필 루미코가 납치당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 루미코, 꼭 돌아올 거지? 나는 벌써 52살이 됐어. 루미코는 나보다 한 살 위였으니까 53살이 됐겠네. 아직 우리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 일본에 돌아오면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못했던 어리광도 실컷 부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모두들 기다리고 있어. 루미코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내 남편 요시후미 씨도 기억하고 있지? 항상 남편과 루미코 얘기를 하곤 해.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일본으로 돌아올 때까지 힘내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해. 나도 루미코를 만날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다음은 마츠나가 마사코 씨의 메시지입니다.
루미코상, 聞こえますか? 야, 聞こえてますよね?
루미코, 듣고 있니? 듣고 있을 거라 믿어. 나는 루미코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마사코야. 잘 지내니? 정말 오래간만이다. 나 기억나? 루미코가 사라지기 두 달 전인 5월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내려갔을 때 우리 친정집까지 놀러 와줬잖아. 그때 어린아이였던 우리 애도 훌쩍 커서 어른이 됐어. 나는 루미코 생각을 늘 하곤 해. 회사 야유회 땐 참 여러 곳을 갔었지. 기리시마에서는 등산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둘이 꼴찌로 도착했었잖아. 밤 늦게까지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루미코의 이야기는 늘 재미있었어. 그리고 회사 창립기념일인 11월 1일은 루미코의 생일이기도 했었잖아. 매년 창립기념일 행사가 끝나면 유카리와 다른 동료들과 함께 텐몬강에 가서 루미코의 생일 파티를 하곤 했었는데 기억나니? 정말 그땐 재미있었어. 이곳에서는 루미코를 돕기 위해 루미코의 언니와 남동생들이 열심히 힘쓰고 있어. 루미코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꼭 돌아와야 해. 그게 나의 소원이야. 돌아오면 우리 그때 다시 대문강에 놀러 가자. 그날이 머지않아 금방 올 거야. 힘내고 부디 건강한 얼굴로 우리 만나자. 마지막으로 호코타테 유카리 씨의 메시지입니다.
루미짱, 오베테마스카? 유카리です. 29년前, 突然 会えなくなって 今でも信じられません.
루미코, 나 기억하니? 유카리야. 29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루미코를 만나지 못하게 된 사실은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 그때가 아마 8월 11일 토요일이었지. 루미코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무슨 일인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틀 후 월요일에 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루미코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무척 놀랐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루미코가 나에게 오렌지색 조끼를 직접 짜준 걸 기억하니? 하루빨리 루미코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 그리 멀지 않은 날에 틀림없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때까지 루미코도 용기 잃지 말고 잘 살아야 해. 에츠코와 마사코 그리고 여고 동창생들 모두 루미코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 마스모토 루미코 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동료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금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라 다다아키 씨의 고향 나가사키를 노래한 정겨운 히트곡 우찌야마다 히로시와 쿨5의 나가사키에는 오늘도 비가 내렸다를 준비했습니다. 우찌야마다 히로시와 쿨5는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코러스 밴드였는데요. 1969년 2월에 발매된 데뷔곡 나가사키에는 오늘도 비가 내렸다는 달콤한 가성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래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우찌야마다 히로시와 쿨5의 나가사키에는 오늘도 비가 내렸다. 실제 단파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으나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 연주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찌야마다 히로시와 쿨5의 나가사키에는 오늘도 비가 내렸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 3592-2300 81-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 문제 대책 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꼭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두 번 30분씩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는 단파 11,690kHz에서 새벽 2시부터는 단파 982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방송인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두 번 30분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는 단파 11775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단파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 33분부터 단파 9585kHz에서도 본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일본어 방송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조선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